오늘 행사가 아닌 예배라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록은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분열 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전과 예배에 대한 우리 히스기야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예배는 역대기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던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왔던 그들 가운데 예배 또한 성전, 기도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 역대기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성전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 청결과 성전 재봉헌을 드린 히스기야는 단과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이스라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였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까요? 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예배가 행사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의 대상이 나의 위로와 만족과 나의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430년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삶의 시작은 유월절 첫날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430년,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일단 읽는 가운데 유월절을 정한 때에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두 가지 문제인데요. 우리 3절입니다. 이는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부족하였고 아직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와 예배를 참석할 사람들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두 번째 기준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매달 첫째 달 14일 날 드려져야 했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날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존재, 율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취지를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또한 유월절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외적 상태를 먼저 점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찌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한 날짜에 해치워버리는 행사처럼 보내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세계, 위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장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세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무장하고 드려질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행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위하여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 지키기로 합니다. 한 달을 연기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셔서 만약 너희가 그 당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시체 중에 말미암아 부정하였든지 먼 여행 중에 있었다 할지면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레인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냥 14일 사람을 모이든 말든 우리는 이 날짜를 정해서 드릴 거야 라고 무대뽀로 나아갔겠죠. 하지만 그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나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 닮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란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었던 신앙생활은 때와 시기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날마다 강구해야 되는 것은 첫째, 성령과 진실로 성령과 진리 안에 행사가 아닌 예배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세 번째 기준은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르러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린, 아니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함께 말하며 예배드리자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망해버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상들의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짊어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었고 회복의 선포였으며 복음이었습니다. 성도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야기들이 남유다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 8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서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한번 색깔펜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손과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살리라. 까먹으셨어요? 우리 특세 주제였죠. 돌이키면 살리라.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비결,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첫 번째로는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직역하면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장소로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열린 예배, 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돌아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표현은 구약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부각하며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만국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조건적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이것은 맹목적인 희망의 제시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운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예언적 선포였으며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즉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평강과 축복을 의미하며 아론의 제사장 축복문에서 이야기했듯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사 망해져 버려가리고 외세의 핍박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고생하는 그들 가운데 평강과 위로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 르호보암은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려 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아합의 가문과 혼인 정책을 함으로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북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라 죄의 구렁이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진 나라,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나라, 외곽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배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엎드림만이 예배만이 분열된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로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다가가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같이 너무나 약한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되어진 나누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인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쪽의 반응은 비웃고 조롱하고 한쪽은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셨지만 예배를 비웃고 조롱한 자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 죄인의 삶을 걸었던 것이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했던 자들은 역전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이켜야 할 부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